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곳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루 살았던지 그 몸 다 끌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니가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코 예배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새 힘 얻고 돌아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에 복 주시고 하는 일마다 주 안에서 형통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눌 때 종을 불쌍히 보시고 종에게도 기름 부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제대로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달 첫 주일은 목장별로 말씀과 변화를 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목자님들 또 목은 가족들과 성실하게 또 여러분끼리 말씀과 변화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합니다. 사사기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네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을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다. 같이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헵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아멘. 우리 지형을 상상하면서 오늘 마지막 이제 기드온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가운데 요단강을 생각하시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남북 이렇게 흐르는데 북에서 밑으로 흐르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동쪽에 미디안이 있었습니다. 그 미디안이 그 많은 낙타 부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평야를 통과하여 갈멜산까지 가서 그러면 그 지중해에 다다르게 되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자 지구,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가사 거기까지 쳐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7년간 통치했습니다. 굉장한 참 세력을 확장한 것이죠. 미디안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무찔러서 그 중에 12만 명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5,000명만 겨우 남은 적군이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이제 퇴각하게 됐습니다. 승리한 것이죠. 참 열등감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던 또 자아상이 밝지 못했던 기드온의 이야기. 저는 우리들 모두가 이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참 이런 문제는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아닙니까? 열등감, 자아상 받지 못한 것, 그리고 또한 두려운 마음. 이런 우리들에게 이 기도원이 워낙 참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CD도 들어보시라고 그러고 오늘 또 좀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에브라임이 이렇게 항의를 했죠. 왜 처음부터 우리를 끼워주지 않았느냐. 아주 크게 다투는지라 했어요.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항상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면 그 후에 나누게 될 분배하게 될 배분, 분배, 이런 것 염두에 두고서 한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사실은 입이 열 개가 있어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지형지세를 보면요, 요단강을 이렇게 가운데를 두고 보면 사해 오른쪽이 미디안 지역이고 사해 왼쪽,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의 지역이 그게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미디안하고 에브라임이 언제나 이렇게 맞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으로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너희들은 뭐 했냐? 그것도 맨 나중에 합세를 해가지고 이제 승리를 하고 나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이 에브라임이 보면 오늘이 지금 8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12장에도 보면 이 에브라임은 꼭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냥 버릇이 되고 체질이 된 것 같아요. 거기도 보면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왜 처음부터 우리를 끼워주지 않았느냐 하고 항의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참 이럴 때 어렵죠. 함께 적을 향하여 함께 싸울 때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기고 난 후에 이제 승리 누가 공을 더 세웠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될 때 그때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이랬을 때 기도원이 어떻게 처리했는가가 참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도원은 그들에게 면박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칭찬의 말을 들려줍니다.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만물포도와 끝물포도, 만물포도란 말은 이제 막 포도가 익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거두어들이는 포도입니다. 아무래도 덜 익은 포도들이 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끝물포도가 되면 이미 다 익은 포도들입니다. 맨 끝에 와서 합세하여 전쟁을 치러준 에브라임을 참 듣기 좋게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그리고 아비에셀은 바로 이 기도원 자신입니다. 기도원과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을 때 제일 먼저 함께 해주었던 기도원의 오브라 지역, 그러니까 기도원의 고향 사람들, 얼마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합세해 주었는데 숫자는 적었어요. 그 우리들의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만물포도보다 당신들의 그 끝물포도가 훨씬 더 낫지요 하면서 기분 좋게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했을 때 이 문제는 없었던 일로 잘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런 아슬아슬한 순간에 지도자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그냥 없었던 걸로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일이 커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참 지도자들이 우리 모두가 늘 신경을 잘 써야 하는 부분이죠. 끝난 후가 늘 문제입니다. 4절에 기도원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 그가 숙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몬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이 숙고선 어디 있는가 하면 요단강 이제 사해 북쪽, 조금 북쪽입니다. 거기서 동쪽으로 숙고도 있고 야복강도 있고 그쪽 다 있어요. 또 소위 버니엘도 거기 있고요. 그 유명한 성경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는, 동편에서는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이에요. 야복, 브니엘, 숙곳. 그리고는 건너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요단강 건너 숙곳 그 지역으로 도망가버린, 퇴각해버린 이 만 5천 명, 이들 끝까지 추격하기 위해서 기도원 300명이 또 추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몹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끝까지 하는 이 기도원의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또 우리 지도자 된 사람들이 눈여겨보아야 하고 가슴에 잘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모습. 예. 확실히 기도는 좀 우직해 보이는 그 무엇이 있어요. 끝까지 가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이 한결같은 모습, 이 기도원에게서 우리가 보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해주신 말씀이 또 들립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네가 잘 참았다, 네가 잘 견뎠다, 네가 게으르지 않았다. 참 훌륭해 보이는 모습들이죠. 잘 참았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잘 견뎌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교회인데, 그러나 처음 사랑보다는 못하다는 거야. 처음 사랑 하나와 이 세 가지를 저울질해 봤을 때 처음 사랑이 훨씬 더 주님에게,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끝까지, 처음 사랑 마지막까지 가는 거, 처음 믿음 마지막까지 가는 거, 참 이것이 우리들이 항상 소원하는 바이고 또 기도원을 통해서 또 우리가 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보면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도 참 악착 같은 모습을 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아마 그렇게 달려갔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참 면류관, 면류관이란 말도 이제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죠. 면류관, 면류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 개개인에게 상 주실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님께서 주실 최고의 상은 끝까지 완주한 사람에게 주시는 상일 줄로 믿어요. 이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사랑, 처음부터 끝까지 참 좋죠. 너무나 참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바입니다. 6절 숫꽃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느냐. 지금 300 군인들이 너무나 지쳐있고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떡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 숫꽃의 지도자들이, 방백들이 세바와 살문나는 지금 퇴각하고 있는, 그렇지만 그 미디안의 막강한 군대의 그 왕들 이름입니다. 7절에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분이엘이라고도 하죠.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 즉 분이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도원이 또 분이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흘리라 하니라. 이 숫꽃이든지 분이엘이든지 야복이든지 모두가 이 미디안이 통치했던 지역입니다. 그쪽에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모두가 이제 요단강 동편에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미디안의 그 세력을, 세력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 지쳐있는 기도원의 300 군인들은 참 초라하게 보였을 거예요. 괜히 도와줬다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미운 틀이 박히는 날에는 끝장난다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한국에 가시면요 꼭 롯데백화점이나 롯데호텔에 묵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롯데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성주 골프장을 선뜻 미군의 사드 기지로 내놓았다가 지금 중국 당국에 미운 틀이 박혀가지고 얼마나 큰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겨우 어제 보니까 중국 당국에서 이제는 한국에 가도 된다고 여행 허가가 떨어진 모양인데 그것도 뭐 북경하고 제가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북경하고 그 다른 지역 겨우 두 지역만 허락하면서 그렇지만 롯데라고 하는 곳에는 가만 안 된다. 호텔도 거기 가만 안 되고 롯데 상품 사서는 안 되고 하나 또 단서를 붙였더군요. 아 여러분 한국 가면요 꼭 롯데백화점 가시고 꼭 롯데호텔에 만약 호텔에 묵으셔야 한다면 말이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칙필라 이야기 아시죠? 칙필라 요 저기 왜 그 치킨으로 샌드위치 하는 전문 레스토랑 말이죠. 그 음식점에서 몇 년 전에 우리는 동성애 결혼을 반대한다고 한마디 했다가 전국으로부터 전국의 동성애자들 그 무슨 단체인가 뭐 그로부터 얼마나 문매를 맞았습니까? 뭐 그들만이 아니죠. 보스턴 시장 무슨 워싱턴 DC 요 샌프란시스코 아주 굴죽굴죽한 도시의 시장들도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 도시에는 칙필라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항의도 하고 아주 전국적으로 문매를 맞았죠. 그런데 그때 그분들 이야기하는 거 참 당당했습니다. 당당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우리들의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말이죠.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참 이야기한 주장한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 해에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칙필라에 가서 먹어주자 그런 바람에 칙필라가 그 해 매상이 12%가 13% 더 올랐어요. 여러분 롯데에 좀 가주세요. 롯데 호텔에 가시고 롯데 상품. 아니 미국은 역시 참 저력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그죠? 아 그런 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엉뚱한 것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하니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때 좀 확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좀 이번에 이 보면서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숫꽃은 롯데처럼 용기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괜히 도와줬다가 미운 털 박히면 우리만 손해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원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기도원이 결국은 적을 다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아주 무섭게 징벌을 받습니다. 13절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헬에서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꽃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꽃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도원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이제 아주 이렇게 잡아서 온 모양이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덜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더라. 이 숫꽃의 장로들 77명을 덜가시와 찔레로 징벌했다는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숫꽃의 장로들 77명을 모두 발가벗겨 가지고 덜가시와 찔레 위에 눕게 했다는 해석도 있던데 뭐 그러나 어떻게 징벌했는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기도원이 한 말대로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덜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했는데 그 말 그대로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시고 여호와께서 끝을 내셨다는 것을 기도원이 또 한 번 확실하게 말을 하는 것이 되었고 그 사람들도 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또 한 번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들을 징벌한 것이 아닙니다. 300명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기드온은 단지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선발하신 300명을 그렇게 우습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숫자에 관한 참 이해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걸 또 한번 생각하게 되죠.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숫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도록 그렇게 자꾸 들려주고 싶고 저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 하는 직장이, 여러분이 하시는 비즈니스가 어떤 외형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끼칠 만한 큰 것이 아니된다 할지라도 물론 키우면 좋죠. 교회도 키우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만은 현재 주어진 그 여건 속에서 오늘 기도원을 보니 그 숫자가 고만한 사이즈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자, 기쁘시게 해드리자 마음이 그쪽으로 더 기울어져야 될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18절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느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이 세바와 살문나는 적군 15,000명 남아있는 15,000명의 왕들 이름인데 자 13만 5천명 중에서 12만은 죽었어요. 이 15,000명만 데리고 이제 두 왕이 퇴각하다가 이제 체포돼서 온 겁니다. 취조를 해보니 이들이 기드온의 형들을 다 죽인 자들입니다. 기드온은 막내 아들이었죠. 19절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기드온의 맏아들입니다.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미디안의 전쟁을 기드온이 끝냈습니다. 22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 3대 걸쳐서 우리를 통치하소서. 한반도 북쪽에 있는 그 사람이 들으면 참 좋아할 말 같죠. 네. 그러나 기드온은 거절합니다. 나도 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라고 하고 거절하고 사양했습니다. 기드온이 또 돋보이게 되는 대목이 바로 이런 대목이죠. 기드온은 자신이 어떻게 기드온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등의식과 두려움과 자상이 박지 못했던 자신을 오늘에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드온은 거절하고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조금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왕자리까지 사양했던 기드온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24절부터인데 24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절거히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도원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사양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그들이 탈취한 금 귀고리를 요청했습니다.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죠. 거절할 마음이 없었겠죠. 왕자리까지 사양한 분에게 뭐 그 정도는 흔쾌히 다들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기도원은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 고향집에 걸어두었습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라든가 제사 지낼 때 입었던 이 앞가슴을 가리는 조끼 비슷한 옷입니다. 이 제사장들만 입은 건 아니었어요. 다윗이라든가 사무엘도 입었습니다. 이 에봇을 입는 주목적은 그것을 입고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입었어요. 참 에봇 입고 다윗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지만 사무엘 경우는 아주 어렸어 이 에봇을 입었어요.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겸손한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오늘 에봇이 있다면 저도 한번 입고 앉아서 그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27절을 다시 보도록 합시다.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 옷이 그만 우상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옷이 기도원과 기도원의 집에 올무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27절의 말씀을 그 뒤에는 28절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 옷이 우상이 된 것은 기도원이 죽은 후의 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했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상징하는 바 또는 암시하는 바가 뭐겠어요? 에봇을 만들어 기도원이 자기 고향집, 자기 집에 걸어두고 살았던 그 40년 동안은 미디안이 감히 머리를 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도원이 살아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 40년 동안 기도원이 만일 자신이 만든 그 에봇을 우상으로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하고 하는 엄란한 짓을 했다고 하면 자신이든 백성이든 또는 그 가족이든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40년 동안 평안을 허락하셨을까? 또 적인 미디안이 이 기도원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40년이나 가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말이죠. 문제는 그 기간이 아니고 40년 후입니다. 40년 후 기도원이 죽은 후에 그만 우상이 되고 만 거예요. 기도원이 살았을 동안에는 별탈이 없었는데 기도원이 죽은 후에 그만 탈이 난 겁니다. 자, 여기서 백성들이 기도원에게 한 말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왕이 되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왕이라는 말은요, 해서는 안 될 말이었어요. 왜 터부시란 말이 있죠? 금기사항. 왕이 필요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었고 이스라엘만은 그 입에서 왕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 왕이란 말이 또 나중에 한번 더 나와요. 사무엘 시절에 나옵니다. 이 기도원 지나고 사사들이 얘기가 끝나고 난 후에 사무엘에게 이 백성들이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해서는 안 될 말, 터부시 된 말, 금기시 되었던 왕이란 말, 멜렉이라는 왕이란 말을 그들이 또 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울었어요. 이 백성은 왕이 필요 없다. 바로왕이라든가 무슨 가나안 땅의 왕처럼 그런 나라로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출애굽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어떤 백성인 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문술주에 피를 바르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스라엘만은 왕이란 말을 하면 안 돼요. 멜렉이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들은 말하면 안 되는 말, 그 말을 덜컹 참 겁도 없이 지금 오늘 기도원에게, 이게 처음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사사시절 이 왕이란 말을 처음 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흔하게 쓰는 왕이란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대단히 아슬아슬한 짓을 이 백성들이 한 거예요. 사무엘이 그때 울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러시죠. 울지 말라고. 그들이 버린 것은 네가 아니고 나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오히려 사무엘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이 기도원 이야기를 보면서 또는 이제 마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도 다 그렇긴 하지만 이 기도원의 이야기에서는 특별히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쟁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쟁 이걸 특별히 부각하는 사사 이야기가 이 기도원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 13만 5천 명이라 되는 적군 앞에서 300명으로 줄이게 하셨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 전쟁은 특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자기 백성에게 그 가슴에 뚜렷하게 각인시켜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를 지도자는 알았어야 한다는 교훈이에요. 이거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적용거리입니다. 기도원 자기 생애는 괜찮으세요. 저는 기도원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기도원은 끝까지 적어도 그가 사는 생애 동안은 그가 영향력이 있고 권위가 살아있고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감히 미디안들이 얼씬거리지를 못하게 하는 영적 권위가 계속해서 기도원에게서는 풍겨 나왔기 때문에 기도원의 생애 기간 동안에는 비록 그 집에 에봇이 집안에 걸려 있었어도 문제없었어요. 어쩌면 기도원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비록 제사장은 아니지만 에봇을 입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문제는 백성의 수준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 백성의 수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죽기가 무섭게 백성들은 그 앞에 와서 절을 하고 그만 그 옷이 우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모세는 무덤은 남기지 않은 것은 지극히 잘한 거예요. 만약에 무덤이 남았더라면 지금 아마 그 무덤 앞에 장사진을 치르고 지금도 말이죠.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 이상이 줄을 서서 거기 들어가서 구경하고 그럴 거예요. 뭐 구경만 하겠습니까? 그 앞에 가서 절도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 무덤은 잘 없애는데 모세에게 남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지팡이는 그만 남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지 거의 한 800년이 지난 히스기야 시절까지 모세의 지팡이는 우상이 되어서 엄란히 그 앞에서 절을 하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르렀을 때 히스기야 왕은 그 모세의 지팡이를 불태워버리죠. 이런 거예요. 인간은 위대한 인물이 말한 어떤 말, 그가 행한 어떤 행동, 그가 한 어떤 물건, 그가 사용했던 어떤 물건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또 우상으로 만들어 의지하고 싶어하는 아주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속성이 있습니다. 기도원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은 이 백성의 수준을 간파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의 생애 기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무섭게 그 에봇 옷이 우상이 되어 온 동네 사람들이 엄란히 그 앞에 와서 절을 하고 하는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 기도원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지도자는 자기 뒤에 남게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교훈을 기도원은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원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원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에는 당당하게 기도원이 믿음의 영웅들 열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도 보면 8장 마지막 절도 보면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인데 왠지 뭔가 좀 섭섭하다는 듯한 그 느낌 아닙니까? 참 어떻게 너희들이 기도원에게 이렇게 했냐? 기도원에게 후대하지 아니한 백성들을 향하여 섭섭해하시는 하나님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 결코 하나님 섭섭하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기도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참 믿음도 신통찮고 두려움도 많고 열등의식도 많고 자아상도 받지 못했던 기도원이었지만 그가 사는 동안에 미디안이 감히 이스라엘의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참 아름다운 생애였어요. 이렇게 된 것은 틀림없이 거기에 지금 에보도시 옷에 집에 걸렸느냐 안 걸리냐 이게 문제가 아니죠. 그래도 기도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생애 동안 우리 가정에 마귀나 귀신이 얼씬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생애 동안에 우리 교회에 감히 마귀나 귀신이 얼씬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해도 비록 신통찮은 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계속 왕의 자리를 비워드리고 만들어드리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비록 우리가 좀 더 길게 보지 못하는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들의 한계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애를 참 아름다운 생애였다 내가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생애였다고 우리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죠.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부릅시다.